우리 1절부터 14절이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오늘은 절이 조금 기니까 남자들이 홀수, 여자 성도님들이 짝수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먼저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다 함께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 서적을 좀 읽는 분이라면 헨리 라웬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닐 거예요. 헨리 라웬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매달려 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 땅에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 믿음은 의존이며 의존은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림으로 땅에 매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 observation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하늘 앞에 뿌리를 내리고 매달려 있지 않고는 이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은 의존하는 거고 결국 매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의 도움에 늘 매달리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한 분께 의존하고 하나님 한 분께 매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큰 자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물들 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예언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보시면 오늘 초 네 개가 다 불이 붙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레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와 이사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신약이 시작하는 복음서 그 사이에 세월이 400년 기간 동안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보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00년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영적인 암흑 기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선 여전히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려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성전에 거한다라고 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한다고 다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마음이 너무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그 위치가, 여러분의 타이틀이 어디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바로 그것을 빈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 이런 질문이 한번 생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어둡고 암울한 영적인 암흑지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것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거기에 저는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가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평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광야를 찾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유명세가 아니라니까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빈들은 어느 누구도 찾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 곳이 빈들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빈들을 스스로 찾아 나갔다라는 거. 왜?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하고 큰 장소가 아니라 바로 빈들,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빈들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빈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빈들은 그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에서 떠나가는 모양으로 빈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의 실패라는 모양으로 빈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므로 빈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가는 외로움으로 그 빈들이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들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든지 그 빈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세운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빈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헛된 꿈과 우리 육신의 욕망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빈들의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오늘 본문을 보면 700년 전에, 10년, 20년도 아니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런 부분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세례요한에 와서 어떻게 예비합니까? 무엇을 예비해요?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처럼 높아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겸손케 낮추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골짜기처럼 무너지고 상처받아서 패여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굽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방법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언어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똑바로 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강팍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케 해야만 메시아가 우리 삶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깊이 패인 골짜기와 같은 상처도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도, 교만한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완전히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영적인 암흑기간이, 그런데 그 기간을 깨트리는 여러분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그 영적인 암흑기간이 400년이라는 세월이라도 그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암흑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의 상처의 골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 그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으로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비록 세례요한은 빈들에 있었지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가 빈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서 빈들에 가면 그 빈들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서 가시는 그 광야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빈들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셔야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새 삶으로 돌아서는 이곳을 여러분 빈들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세례요한의 위대함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세례요한은 담대한 사람이구나.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타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죄 없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곳이에요. 죄 없는 스데반 집사님도 대낮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낮추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세상에 맞추지 아니하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 이곳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해바다 근처를 가시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 천연 요새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면 큰 돌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광야 한가운데 솟아져 있는 큰 돌과 같은 산입니다. 높이가 한 450m 정도 되고요. 그 위에 폭이 한 250m 정도 됩니다. 관광을 가도 그냥 올라가지는 못해요. 케이블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것 같죠? 나중에 가볼 거예요. 헤롯 대왕을 기억하실 거죠? 헤롯 대왕이 자신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한 상태가 생길 때에 이 천연 요새로 도망가기 위해서 저기에 궁전을 몰래 만들어 두기도 했었죠. 그런데 헤롯 왕이 죽고 AD 70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 한 40년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벽돌 사이에 금을 깔았어요. 로마인들이 그걸 알고 금 끌고 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딱 부러뜨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약 960명이 몰래 빠져나가서 저기로 도망을 갑니다. 마사다로. 로마 군사들이 저 전체 지방을 여러분 포위를 하고 3년을 공격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다시 한번 자기들이 돌을 쌓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드디어 성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960명이 모여서 그때 지도자인 벤 야이를 중심으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로마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굴복할 수 있느냐.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일단 다 불로 태우고요. 그리고 성경책은 땅에 묻고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을 칼로 다 죽입니다. 남자만 남죠. 남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10명을 뽑아요. 그 남은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다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네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게 되냐면 가족 몰래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두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 5명이 있었어요. 숨는 건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은 있는데 어디까지 여러분은 세상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것. 믿음의 결단을 해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 상황에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미리 마음에 신앙의 결단을 해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전통적으로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올 때 이방인들에게 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식,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들이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받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술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세례를 회개를 촉구한 이후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다 읽었지만 여러분 그 메시지는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절을 한번 볼래요? 우리가 읽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선 영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옷이 두 벌이 있다든지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누가 시작한지는 모르겠어요. 갈릴리 호수형 성도, 사해 바다형 성도. 들어보셨죠? 설교를 좀 듣는 분들은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시작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자기만 담아놓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을 어디까지 보내요? 사해 바다까지 흘려 보내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흘려 보내지를 않는 것. 결국 썩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형 성도와 사해 바다형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는 성도와 그냥 붙들고 있는 성도예요. 저는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갈릴리 호수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 보내자고요. 자, 12절과 13절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세리들이에요. 그렇죠.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직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 더하고 이 부정직함이라는 게 아예 우리 DNA에 같이 묻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부정직하게 살아요. 꼬여있다라니까요. 굽어져있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처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은 뭡니까? 군사들을, 군병들을 위한 거예요.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힘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다스림으로 여러분 아니 섬김으로 다스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삶.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1부 때는 잘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점 사라지는 거고 예수는 점점점 흥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답을 주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되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에 가슴 뛰어지 않았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가슴이 뛰지 않았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던 얼굴 한 명만 나타나도 가슴이 뛰는데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 자기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 그때 세례 요한이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주님 따르겠다고 쫓아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니까. 오히려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보내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지만 마음은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만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 여러분 소리는 외쳐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 위에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200명이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팡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세도 잠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었을 때 지팡이 끼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가 야, 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알아? 내가 나가면 홍해도 갈라지더만 내가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들아, 저 지팡이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새 거 하나 가지고 와. 여러분 지팡이는 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마른 지팡이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여러분 그냥 외쳐지는 소리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외치고 사라졌듯이 우리도 마른 막대기처럼 사용받고 사라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빈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